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중국 정상들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도발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미국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할 것이며 북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확고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통화했습니다.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모든 당사자들에게 한반도에서 긴장 상황을 악화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삼갈 것을 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두 정상들 간 이번 통화는 미 해군의 칼빈슨 항모 전단이 한반도로 접근하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한국관리들은 칼빈슨호가 한국 해군 함정들과 합동훈련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미국이 지원하는 쿠르드 군대가 ISIL이 사실상 수도로 삼고 있는 라카 인근 공군기지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민간 감시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와 현지 언론들은 라카의 유프라데스강 상류 마을인 타부카 지역에서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친정부군 매체인 알마스다르는 ISIL이 알타부카 댐 인근에 자살폭탄 공격을 가해 적어도 15명의 쿠르드 전사가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 주도 연합군은 지난 주말 타부카 주변에 공습을 가해 5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오늘 아프가니스탄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 등 아프가니스탄 고위 관리들 외에 존 니콜슨 아프가니스탄 주재 국제연합군 사령관도 만날 예정입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들 정치 군사 지도자들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의 안보 상황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매티스 장관의 이번 방문은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지난 21일 아프간 군사기지를 공격해 적어도 140명을 살해한 최악의 사건 뒤 이뤄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프랑스에서 어제 실시된 대통령 선거 1차 투표 결과 중도파인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와 국가주의자이자 이민 강경파인 마린 르펜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됐습니다. 어제 선거에서 마크롱 후보는 23.8%의 득표율로 1위, 르펜 후보는 21.5%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투표율은 79%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어느 후보도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다음 달 7일 결선 투표가 실시됩니다. 마크롱 후보는 어젯밤 1차 투표 결과가 나온 뒤 지지자들에게 1년 만에 프랑스 정치를 완전히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또 르펜 후보는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이제 프랑스 국민들을 해방시킬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어제 지방선거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반정부 시위대가 요구해온 조기 대통령 선거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텔레비전 연설에서 올해 말 시장과 주지사급 선거 실시를 지지하며 야당 측의 대화 재개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위대는 지난 주말에도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시위 도중 숨진 사람들을 애도하며 침묵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달 시작된 시위 과정에서 지금까지 적어도 20명이 숨진 가운데 시민들은 오늘도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루간스크 지역에서 어제 유럽안보협력기구 소속 미국 감시단원이 지뢰 폭발로 숨졌습니다. 또 함께 있던 독일인과 체코인은 부상을 입고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순회 의장국인 오스트리아 외무부는 이번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는 현재 내전 감시를 위해 안보협력기구 요원 60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 중국 국가주석은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핵포기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강력히 이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타격해도 중국은 군사 개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최근에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김정은 정권의 위험하고 무분별한 행동과 심각한 인권 유린에 반드시 책임을 물릴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에 추가 억류된 한국계 미국 시민 토니 김 씨는 함경북도에서 수재민과 고아원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해온 인사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흐리고 북부지방은 낮부터 저녁 사이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12도, 낮 최고는 6도에서 22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중국 정상과 연쇄 전화통화를 갖고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사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중 정상의 전화통화는 이달 초 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4일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핵포기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의 강력한 이행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전화통화는 북한이 인민군 창건일인 25일을 전후해 추가 핵실험 등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이날 통화는 특히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일본 호위함들과 공동훈련을 벌이고 북한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자제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통화 뒤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도발 행동을 자제하도록 요구해 나가자는데 완전하게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핵 항모 칼빈슨 전단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서태평양에서 공동훈련을 시작한 것을 언급하며 앞으로 계속 미국과 연대해 높은 수준의 경계 감시를 유지하며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통화를 갖고 한반도 문제에 관해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날 통화에서 시 주석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결연히 반대하며 동시에 유관 각국은 자세를 유지하고 한반도를 긴장시키는 일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관 각국이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같은 방향을 향해 가야 한반도 핵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현재 국제정세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중미 양국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제때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아주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이 공통된 인식을 착실히 이행해 양국 관계의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추세를 공고히 해야 하며 지도부 간 협력을 강화해 트럼프 대통령의 연내 방중 준비 작업을 잘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인민에 대해 존경심이 가득하며 미중 양국이 중대한 의제에 대해 소통과 조율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시진핑 주석과 빠른 시일 내 다시 만나길 기대하고 중국 국빈 방문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거듭 경고했습니다. 공상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고 민감하며 매우 긴장돼 있다면서 유관 각국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정세를 긴장시키는 행동을 취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유엔 안보리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금지 요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상 대변인은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만에 또다시 전화통화를 한 데 대해선 양국 정상은 각종 형식을 통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오늘 통화는 이런 긴밀한 소통의 구현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최근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타격해도 군사 개입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핵 위협 해결을 위해 중국이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대북 전술 변화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와 영문자매지 글로벌타임스는 24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환구시보는 이에 앞서 지난 22일 미국이 고려하는 북한의 주요 핵시설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외과 수술식 타격에 대해선 일단 외교적인 수단으로 억제에 나서겠지만 군사적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환구시보는 다만 미국과 한국군이 38선을 넘어 진격해 북한 정권을 전복하려 한다면 그땐 즉시 군사적 개입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당국이 직접 거론하기 어려운 민감한 외교 사안에 대한 입장을 대변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보도에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큰 위협 요소임을 중국 정부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이덕행 대변인은 24일 기자설명회에서 관련 보도가 중국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 만큼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용인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그 핵도발, 미사일 도발이 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굉장히 위협 요소라는 것을 중국 정부도 인정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덕행 대변인은 중요한 건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선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인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 같은 대북 압박이 북한에 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이며 대북 전술상의 변화라고 해석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는 북중 간 외부 침입을 받을 경우 자동 개입할 수 있는 상호 우호 원조 조약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토록 강경하게 나오는 건 기존의 국제사회와 중국의 도발 자제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차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통유관 카드를 만지작 거리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은 이제 지금 그걸 외견상 보기에는 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요.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 더 지금 급박하니까 더 압박을 가할 것 같아요. 주장했던 그런 방식대로 북한을 뭐 협상책으로 끌어들이든지 뭐 어떤 조치를 취해서 가야 이제 그 미국하고의 그런 담판한 것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자신들의 이제 국익도 실현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 중국의 최근 움직임이 미국의 압박 속에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대화 국면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포기한 건 아니란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대응 방향과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고려해 봤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전술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즉 큰 틀에서의 중국의 대북 정책 방향이나 또는 북핵 문제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이 변했다라기보다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반응하면서 중국이 보일 수 있는 북핵 대응 정책의 전술적인 측면에서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봅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의 대북 압박이 북한의 더 이상의 무력 도발을 막기 위한 조치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은 여전히 중국에게 전략적인 완충지대로서 필요할 뿐 아니라 북한에 큰 혼란이 오거나 김정은 체제가 붕괴되는 걸 바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단절시켜 김정은 정권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사적 충돌을 원하진 않지만 북한이 위협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김정은 정권의 위험하고 무분별한 행동과 심각한 인권유린에 반드시 책임을 물릴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리는 23일 VOA에 외교, 안보, 경제적 수단을 통해 북한을 세계로부터 단절시키는 강력한 국제적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경고는 북한이 이날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수장시킬 준비를 갖췄다고 주장하고 호주에 핵타격 위협을 가한 데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왔습니다. 이 관리는 북한의 도발이 너무 흔하게 일어나고 그냥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데 변화가 없다며 유엔에 의해 금지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활동과 핵 프로그램이 평화와 안전에 가하는 위협을 직접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미래로 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리는 지난 20년 동안 미국은 오직 한반도의 안전과 경제적 번영을 추진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군사적 충돌을 빚거나 북한을 위협하려 하지 않지만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위협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지만 북한이 모든 불법 활동과 영내에서의 호전적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중국의 이중 압박에 맞서 정면 돌파를 주장하며 군사적 위협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이 내일 25일 인민군 창건일을 맞아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고강도 도발을 감행하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남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4일 논평에서 한반도 주변 해역으로 진입 중인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을 겨냥해 거대한 파철 더미가 돼 수장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우리민족끼리는 북침전쟁의 시각이 다가오고 있다며 전쟁에 불을 지른다면 선제타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안이 있다고 강변했습니다. 북한 대외용 라디오 매체인 평양방송도 미국이 도발을 걸어오면 전면전엔 전면전으로, 핵전쟁엔 핵타격전으로 대응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지난 21일과 22일 노동당 외곽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성명과 외무성 대변인 담화, 노동신문 논평 등을 잇따라 쏟아내며 최근 들어 긴밀한 협력을 보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대북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특히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1일 개인 필명의 논평에서 중국을 겨냥해 북한의 의지를 오판하고 누군가의 장단에 맞춰 대북 경제 제재에 매달린다면 파국적 후과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반응은 이달 초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북한 압박에 전례 없이 강한 협력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관측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그동안 중국의 북한에 대한 압박이 제스처였다고 그러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북한에게 고통이 전가될 수 있을 수준으로 압박을 하겠다고 지금 통첩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북핵 국면 이후로 제가 보기에는 처음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의 이런 반발이 25일 인민군 창건 85주년 기념일을 맞아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로 이어질지 한국은 물론 주변 관련국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는 만일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할 경우 중국이 원유 공급 축소 등 경제 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거나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북 압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은 자기 체제의 존엄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미국이나 중국에 대해서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그런 발언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기에는 내부적으로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북한 측 주장에는 정면 충돌을 피하려는 듯한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성명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북한이 평화 애호적인 사회주의 국가라고 밝힌 대목 등이 은연중에 이런 입장을 내보이는 게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당분간 말폭탄이나 저강도 도발에 그치면서 미국과 중국의 향후 움직임을 지켜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북한이 다음 달 한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고 이후 전략을 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그거는 이제 그 어쨌든 기다려 봐야 될 상황이고 그럴 때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북핵 해결의 포괄적 그 방안이 모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다려봐야겠죠.
한국 정부는 인민군 창건일을 앞둔 북한 동향에 대해서 아직 특이한 동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최근 한반도의 긴장 상황이 고조되면서 북한을 겨냥한 미 의회 의원들의 발언 수위도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4월 한 달 동안 거의 매일같이 북한에 대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발언 내용을 소개합니다.
미 의회 의원들은 4월 한 달간 거의 매일 언론에 나와 북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 언급하는 와중에 북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의원들의 인식도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미친 뚱보아이라고 불러 북한 외무성에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킨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 맥케인 위원장은 북한의 반발을 산 이후 북한 관련 모든 인터뷰에서 미친 뚱보아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맥케인 위원장은 시리아 공습 다음 날인 7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미국에 대한 최대 위협은 중동이 아니라 북한의 미친 뚱보아이라며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보유한 비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최악의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으로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19일 N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치광이가 미국을 공격할 미사일을 갖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대북 선제 공격에 나서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론 존슨 상원의원은 20일 지역구인 위스콘신주 메디슨시에서 열린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북한과 전쟁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그는 미친 사람이다. 그가 자신의 고모부도 암살한 것을 아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한반도 비무장지대 DMZ 방문을 환영하는 성명을 내며 평양의 미치광이가 불법 대량 살상 무기로 전 세계를 인질로 잡으려 할 때 미국이 가만히 앉아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불안정하다고 보는 의원들도 많습니다.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19일 ABC 방송에 출연해 김정은은 핵무기를 가진 불안정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의 마이크 톰슨 하원의원은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별로 이성적이지 못하다며 만일 그가 위협을 받으면 핵전쟁을 시작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권력을 붙잡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자라며 자신의 고모부와 이복형도 암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미국의 행동을 잘못 해석할 것인지가 가장 큰 우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로이스 프랑켈 의원은 김정은이 불안정해 보인다며 그를 도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공개적인 관심을 크게 줄여야 한다. 그는 관심 받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위험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공화당의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은 18일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치광이가 얼마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때 김정은보다 최악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조 도넬리 상원의원은 18일 지역구의 기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리고 경험이 없다며 그는 무모한 판단을 내리며 엄청나게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방공망을 강화하고 있지만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핵과 미사일 리포트에서 북한의 현재 방공체계로는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지점을 타격하기 위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6.25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공습에 따른 피해 경험 등을 바탕으로 평양을 비롯한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방공망을 구축했습니다. 극동문제연구소 보고서는 북한의 방공망이 SA-2 179기, SA-3 133기, 그리고 SA-5 38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 미사일의 교전 고도는 SA-2가 3에서 22km, SA-3이 10에서 100km, 그리고 SA-5가 20에서 300km로 저층과 중층, 고고도 등으로 중층 방공망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극동문제연구소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이 보유한 SA계열의 미사일은 지난 1950년대에서 60년대 개발돼 실전 배치된 것으로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보유한 요격체제인 패트리엇2보다 성능이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미사일의 생존력을 높이고 신속한 이동을 위해 이동식 발사대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장철훈 교수의 설명입니다.
북한이 이번에 4.15 열병식에서 뭐 6축도 그렇고 7축 트레일러 무한궤도형 8축 이런 식으로 이동식 발사 수단을 굉장히 다양하게 선보였는데 이거는 북한이 갖고 있는 핵전력이나 미사일 전력의 생존성을 증대시켜서 결국에는 한국과 미국에 대한 억지력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걸로 보이죠.
북한은 이와 함께 방공 능력 향상을 위해 SA계열의 미사일 개량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013년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초정밀 무인타격기의 대상물 타격과 자행 고사로켓 사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옛 소련이 1970년대 후반 항공기 요격용으로 개발해 실전 배치한 SA-13을 2000년대 중반쯤 입수해 순항미사일 요격용으로 개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먼저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이른바 킬체인 체계를 오는 202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한국방위사업청은 24일 최근 대포병 탐지 레이더 2에 대한 개발시험 평가와 운용시험 평가 모든 항목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내년부터 전력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포병 탐지 레이더 2는 북한군이 남쪽으로 쏜 포탄을 포착해 도발 원점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함으로써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군의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키는 대화력전 핵심 무기체계입니다. 방사청은 국산기술로 개발된 대포병 탐지 레이더 2가 현재 한국군에서 운용 중인 스웨덴제 아서 K보다 동시 표적 처리 능력이 두 배 뛰어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다수의 북한군 도발 원점을 실시간으로 전송함으로써 한꺼번에 즉각적인 대응 사격을 가능하게 하는 수준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에 영류된 한국계 미국인 토니 김 씨는 최근까지도 함경북도에서 수재민을 돕고 현지 고아원에 인도주의 지원을 하는 등 오랫동안 대북 원조 활동을 해온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니 김 씨는 수년 동안 함경남북도 지역에 구호품을 전달하는 인도주의 활동에 종사하면서 원조물자의 현지 수송과 배분을 담당하는 지역 책임자 역할을 해왔다고 대북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김 씨와 함께 함경도 현지에서 여러 차례 외부 지원 물자 수송을 맡았던 이 소식통은 23일 BOA와 전화 통화에서 김 씨가 최근까지 함경북도 수해 복구 사업에 전념해 왔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여름 수해를 입은 함경북도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도 피해 현장을 방문해 식량과 의약품, 이불 등 각종 구호 물자를 직접 나눠줬고 현지 주민들로부터도 감사의 뜻을 전달받기도 했습니다. 또 오랫동안 함경도 고아 양육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식량 지원 등 인도주의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이름이 김상덕인 토니 김 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회계사로 일하다 15년 전 연변과학기술대학 개교 직후부터 이 학교 경영학과에서 회계학을 강의했고 이후 평양과학이대 교수진에 합류해 같은 과목을 가르쳐왔다고 이 소식통을 밝혔습니다. 또 김 씨는 평양과학이대 봄학기 강의를 위해 지난 4주 동안 북한에 체류했고 22일 평양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갑자기 억류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10년 가까이 대북 인도주의 활동을 해온 김 씨에게 현장 접근을 허가해왔다며 그만큼 시일로 해온 김 씨를 억류한 데는 극도로 악화된 미북 관계 등에 따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자신과 김 씨 모두 구호 현장에 파견돼 장시간 현지 주민들과 직접 접촉해온 만큼 북한 당국이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범법 행위에 해당하는 혐의를 뒤집어 씌울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이 소식통은 김 씨와 함께 일하면서 그가 사적인 자리에서도 정치적 발언 등 북한 당국이 위협으로 받아들일 만한 발언을 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기 위한 연례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워싱턴에서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북한 정권 붕괴와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대비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와 집회가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 자유연합이 주관하고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들이 함께하는 연례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23일 워싱턴 시내 한국전쟁 기념공원에서 참전 용사를 위한 헌화식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북한 자유연합과 전직 북한 군인들로 구성된 서울의 탈북자 단체인 북한인민해방전선 관계자 등 한국에서 온 탈북자 단체 대표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14번째를 맞는 올해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북한 정권 붕괴와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대비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수전 슐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2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정권의 붕괴는 불가피하고 시간 문제일 뿐인 것으로 믿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Our emphasis is going to be on really creating a vision for people that are still in North Korea that there's an alternative to the Kim Jong-un dictatorship.
지금도 북한에 남아 있는 주민들을 위해 김정은 독재 다른 긍정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란 설명입니다. 북한 자유주간 행사 이틀째인 24일에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 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서울에서 온 탈북자들과 워싱턴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이 토론회에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수용소 내 인권 유린 실상과 대처 방안 그리고 정권 붕괴 이후 수감자 구출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어 25일에는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 당국에 의해 강제 북송된 북한 주민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는 촛불 집회가 이어집니다. 행사 나흘째인 26일에는 북한의 어린이들과 중국 내 북한 고아들 문제에 초점을 맞춘 행사가 열립니다.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강제 노동에 이용하는지 그리고 북한의 고아들이 중국 내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를 알리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27일에는 한국 외교부의 이정은 북한인권대사가 주최하는 세계 탈북자 총회가 열립니다. 숄티 대표는 이 행사에서 다양한 통일 대비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t's basically the opportunity for the defectors to talk about their vision for the future and we're going to have a panel on what we need to do.
숄티 대표는 이 행사가 탈북자들이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통일에 대한 대비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사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북한에 정보를 보내기 위한 탈북자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밖에 올해 북한 자유주간 행사 중에는 탈북자 강제 북송에 반대하는 시위와 통일을 기원하는 음악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실상을 폭로하고 국제사회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지난 2004년에 시작됐습니다. 매년 4월 마지막 주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다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서울에서 열렸고 2015년부터는 다시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며 개최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 내 탈북민 10명 가운데 9명은 자신이 한국인임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이 탈북민 2,663명을 대면 조사해 작성한 2016 북한 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우냐라는 질문에 92%가 매우 그렇다거나 다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져 60대 이상은 64%, 50대는 58%로 나타났고 20대와 10대는 각각 39%였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 살았던 기간이 길수록 한국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경우 중국은 대북 석유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중국 관영 매체가 보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석유는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할 경우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는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황구시보는 최근 사설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외교 경로를 통해 전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신문은 이달 중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보도를 내보내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황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 신문은 지난 12일 사설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원유 공급 중단 같은 강력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에 중국이 동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문제를 연속적으로 경고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한국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원유 문제까지 들고 나왔다는 것은 그동안의 중국의 태도와는 상당히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는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북한 문제에 개입을 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고 환구시보의 보도의 경우에는 지금 그런 중국의 태도 변화를 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이렇게 대북 압박에 나선 배경으로 지난 7일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을 꼽았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 남부 플로리다에서 북한 문제를 장시간 논의한 자리에서 대북 석유 중단 문제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I think it's possible that that subject may have come up.
북한이 6차 핵실험 등 도발을 할 경우 석유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또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원유 공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북한에 대한 징벌적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전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채 6차 핵실험 또는 ICM 발사 등 고강도 전략 도발을 감행한다면 안보리 제재 결의는 물론 우리와 주요국의 독자 제재 등을 통해서 북한 정권이 감내하기 어려운 강력한 징벌적 조치가 반드시 따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조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징벌적 조치에 원유 공급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이 같은 방침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조치 배경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거론했습니다.
안보리 결의 2321호 제49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또는 발사 시에 안보리가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관측통들은 중국이 원유 공급 중단을 거론하며 대북 압박에 나선 것은 핵실험을 하지 말라는 뜻과 함께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외교사령탑인 왕이 외교부장은 최근 북한에 대해 핵실험 자제와 대화 테이블 복귀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왕 외교부장은 14일 미북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며 북한 핵 문제는 대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도 한반도 긴장 국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며 모든 유관 각국이 되도록 빨리 대화 테이블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2003년과 2006년에 중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실제로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김경술 선임연구위원입니다.
6자회담에 북한이 계속 불참하니까 6자회담을 주도했던 중국이 북한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원유 공급을 뭐 3일간 중단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북한이 6자회담에 참석하게 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했어요. 그래서 원유 공급이 일종의 북한과의 정상적인 대화가 잘 안 통할 때 북한을 압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중국 관계에서는 늘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현재 중국은 북중 국경 도시인 단둥에서 길이 30km의 지하 송유관을 통해 평안북도 백마리에 있는 봉화화학공장에 원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제공되는 연간 50만 톤의 원유를 정제해 군사 교통 발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김경술 연구위원은 말했습니다.
단동에서 신의주의 그 봉화화학공장이라는 정유공장까지 송유관이 묻혀 있는데요. 이제 조중우호 송유관이라고 그러는데 그 송유관으로 원유가 예전에는 한 100만 톤씩 하고 그랬어요. 90년 이전에는. 그래서 지금은 한 50만 톤에서 55만 톤 그 사이쯤 이렇게 해마다 공급되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이 제공하는 원유는 북한이 소비하는 석유에너지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실제로 송유관 꼭지를 잠글 경우 북한의 군사 부분과 경제는 즉각 마비될 것이라고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광진 선임연구위원은 말했습니다.
군사 장비들 움직이는 것, 모든 게 원유가 들어가죠. 그다음 그뿐이 아니고 경제 각 부분, 그리고 인민들 땔감이죠. 이 석유, 그다음에 가스, 이 모든 것들이 다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면은 큰 혼란이 있을 겁니다.
과거 냉전 시절 북한은 옛소련으로부터 연간 100만 톤가량의 원유를 공급받았지만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수입이 중단됐습니다. 에너지 난에 시달리던 북한은 석유를 찾기 위해 1990년대 후반 서해 서안만 일대에서 석유 탐사 작업을 벌였으나 기술과 자금 부족 그리고 국제 제재로 인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남과 북의 청년들이 통일을 바라며 노래하는 합창단이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창단 이후 꾸준히 무대에 서며 사람들에게 통일을 노래하고 있는 통일 하모니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김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3층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이곳에서 남과 북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합창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0월 처음 결성된 통일하모니는 남북의 청년들이 한 목소리로 통일을 열망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노래하는 남북 청년 합창단입니다.
처음에 시작된 건 2012년에 통일부에서 남과 북의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프레젠테이션 대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연세대에 있는 남한 친구 두 명이랑 북한 여자 두 명이랑 이렇게 네 명의 친구들이 이 사업을 제안을 했어요. 통일하모니 같이 모여서 그럼 합창을 하면서 하나가 되는 게 아이템이 어떻게 했느냐 아이디어를 내서 최우수상을 타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사업을 한번 해봐라 하면서 연주를 한번 쓰고 그냥 끝내기 너무 아깝다는 친구들을 주도를 해서 2012년 그 이후로 계속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제가 지휘를 맡게 됐고
통일하모니에서 지휘를 맡고 있는 조은영 씨였습니다. 통일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조금 쉽게 다가갈 수는 없을까라는 대학생의 질문에서 이 통일하모니가 시작이 됐습니다. 2012년 처음 결성할 당시에는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 통일하모니에 지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후로도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합창 경연대회에 참가하거나 또 초청을 받으면서 그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통일하모니에서 지휘를 맡고 있는 조은영 씨는 처음 통일하모니가 첫 발을 내디딜 때 지휘를 맡은 교수의 제자로 함께했습니다. 이후 지휘자로 지금까지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탈북자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12년에 여기 처음 이제 구경을 하러 왔을 때 도와주러 왔을 때 탈북민 친구들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TV 매체로만 보다가 가까이서 본 게 저도 너무 낯설고 처음이라서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선입견이라는 게 저도 있었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제가 가장 크게 갖고 있었던 선입견이 딱 보면 알 것이다.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뭔가 왜소하고 되게 어둡고 뭔가 이렇게 좀 소심해 보이고 막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저에게 너무 충격? 나름의 개인적인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너무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편견을 바라보고 살았구나. 나름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좀 반성의 시간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목표가 8월인데 그때까지 두 곡을 할 건데 한 곡은 이 곡이고 또 한 곡은 제가 선곡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걔는 이제 피아노 반주 있는 곡, 무반주 한 곡, 피아노 반주 있는 곡 한 곡 해서 두 곡 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15주 준비해서 3월에 공연 쓴 거거든요. 아무래도 합창되고 그러면 엄청 완성도가 있어야 돼요.
통일하모니 단원들은 지금 몇 달 뒤 나갈 합창대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큰 공연을 끝내고 거의 한 달 만에 함께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다시 또 새로운 목표가 생긴 만큼 열심히 악보를 외우면서 연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남한 청년으로 테너 부분을 이끌고 있는 테너장 최종범 씨 이야기입니다.
사실 1기 할 때는 좀 공연을 하는 것 자체에 너무 좀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노래하기도 사실 바쁘기도 했었고 사실 이제 뭐라고 교류가 그렇게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하게 되면서 좀 교류가 좀 더 많아졌고 또 이제 하모니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보람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은. 그쵸. 사실 1기 때는 북한 친구들 함께 하고 있다 이런 것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그냥 노래에만 집중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도 아 이게 진짜 남한과 북한의 친구들이 같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게 되게 의미가 큰 거구나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들으니까 감동이 더 하더라고요.
전혀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 성장해온 남북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함께 통일을 열망하는 목소리를 내는 이 통일하모니. 10년 전 남한으로 온 탈북민 김봉선 씨는 남한의 친구들과 노래하는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신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 없이 그냥 현재 여기 남한에서 살고 있는 이야기로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막 조심해야 될 부분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게 제 또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함께 하자라는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잘한 사람들 따라 같이 하고 이제 저희가 같이 노래를 같이 부른다는 것 자체가 함께 이 안에서는 일단 통일이 된 거잖아요.
음악을 통해서 사회 곳곳에서 어느 누구라도 사람과 사람의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는 통일하모니. 앞으로도 남과 북의 청년들이 내는 이 아름다운 합창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통일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공연을 준비할 때마다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그냥 너와 내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공연 그 처음에 저희끼리 딱 첫 번째 대공연을 올렸을 때 너와 나의 손잡음이라는 주제를 그냥 똑같다. 우리를 그냥 평균없이 보고 이 안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작은 통일이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이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뭉클한 시선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요즘 한국이 미세먼지에 황사 걱정이 많은데 오늘은 모처럼 아주 맑은 날씨였다지요?
네. 비교적 맑은 하늘에 아주 화사한 봄 기운이 가득했던 날이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는 지금 벚꽃이 많이 피어 있고요. 남쪽에는 또 진분홍의 철쭉꽃이 활짝 피어 있는데 오랜만에 미세먼지가 좀 거친 날이 이어져서 내려지는 봄빛에 지금은 뭐 자외선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아주 바깥 활동이 좋았던 날이었습니다.
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2도였고요. 대구는 25도까지 올라가서 곧 여름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은 한국 대통령 선거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어젯밤에 있었던 주요 후보들의 TV 토론회 관련 소식이 뉴스 중심에 있군요.
네. 한국의 새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아주 중차대한 행사를 앞두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의 면면을 살피기 위해서 지금 한국의 유권자들 매일같이 텔레비전 토론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앞선 두 차례 방송사와 기자협회 초청 텔레비전 토론회와는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1차 정치 분야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정의당 심상정, 또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출연했습니다. 어제 토론회는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를 비롯해서 2개 종합편성 케이블 방송, 또 2개 뉴스 전문 채널에서 생중계했고요. 또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도 볼 수 있도록 117개 나라에 동시에 생방송됐는데 합계 시청률이 38.5% 나왔습니다.
네, 시청률이 꽤 높은 것 같은데 토론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토론회가 진행된 2시간 동안 5명의 후보가 열띤 공방을 펼치기는 했습니다만 이 토론회 끝나고 나온 성적표 좋은 반응은 아닙니다. 그 미래지향적인 정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많았는데 뭐 최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다른 논쟁에 집중하느라 정작 토론회 주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평가입니다.
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논쟁거리라면 어떤 것인가요?
뭐 가장 그 지금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게 바로 그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 결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한국이 기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북한에 사전 문의를 했는지에 관한 진실 공방에 상당 시간이 들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인 문재인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한 맹공격을 받았고요. 그 12년 전에 출간한 자서전 내용에 그 친구들의 성폭행 모의를 밝혔던 홍준표 후보, 대통령 출마 자격이 없다는 다른 후보들의 사퇴 압박을 받으면서 어제 토론회를 시작했었습니다. 자, 온라인상으로 표현된 시청자들의 반응은 아주 싸늘했습니다. 이 온라인상의 그 반응을 요즘은 SNS 민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앞선 토론회에서도 지적됐던 뭐 정책이나 공약 평가 검증이 아니라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는 데 급급했던 말싸움 토론회다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의 그 후보자들의 토론회 성적표를 의뢰한 문화일보의 보도 내용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모든 분야에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존재 가치를 극대화하면서 상황 정리에 탁월하다 이런 우수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몇 차례 TV 토론이 더 이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네 차례의 텔레비전 토론회가 더 있습니다. 오늘 밤 11시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그 중소정당과 무소속 후보 9명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생중계됩니다. 내일 밤에는 JTBC가 주관하는 주요 정당 소속 후보 5명의 토론회가 다시 이어지고요. 28일 금요일에는 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2차 경제 분야 토론회가 열리고 마지막 텔레비전 토론회 대통령 선거를 딱 일주일 앞둔 오는 5월 2일 이 5명의 유력 후보들을 초청한 중앙선관위 주최 3차 사회 분야 텔레비전 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내일부터 30일까지 선거일 당일에 해외에 머물거나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과 주재원, 여행자 등 국외 부재자 또 한국에는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지만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됩니다. 세계 116개 나라 204곳 투표소에서 실시되는데요. 이번 대외국민 투표에는 역대 최다 인원인 29만 4천여 명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여권 이야기인데요. 최근 한국이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은 새로운 여권을 발행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국제 신분증이 바로 여권이죠. 그동안 그 여권의 힘이라든지 여권의 위엄 이런 표현을 한다면 이 한 나라의 여권으로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에 점수가 매겨졌었는데요.
예.
최근 한국에서 발행하기 시작한 이 여권,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여권입니다. 왜냐하면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점자 여권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자라면 시각장애자들을 위한 문자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한국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점자를 여권에 도입한 겁니다. 지난 20일부터 한국 내 200여 곳 또 해외 175개 외교 공간에서 일반 여권의 앞표지 뒷면에 이름과 여권 번호, 발행일, 유효기간 등 어떤 그 여권의 정보를 점자로 만든 투명 스티커를 붙여서 중증의 시각장애인들도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자신의 여권 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이 점자 여권을 발행한 겁니다.
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꼭 필요했던 여권이었군요.
네네. 그동안 뭐 일반인들은 뭐 그런 불편을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동안 시각장애인들에게 여권은 여권에 담긴 정보를 모두 외우지 않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도움을 받아야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디 뭐 땅에 떨어진다고 해도 이게 나의 여권인지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요. 주민등록증이나 장애인 복지카드에 있는 점자, 왜 여권에는 이 점자가 없었던 것일까 불편해했던 한 시각장애인이 관련 기관에 문의를 했답니다. 여권에 점자를 넣을 수 없는 법조항이 없어서 못 만들었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네.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여권에 점자를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고 4년이 걸린 올해 지난 20일부터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면서 한국이 세계 최초의 점자 여권을 만들게 된 겁니다. 사실 한국의 장애인 복지 하면은 뭐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다고는 합니다만 아직 네.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점자 여권처럼 장애인들의 요청으로 관련 법도 바꾸고 또 시행하고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또 이것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첫 번째 일이었다는 것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을 전하는 한국의 한 언론사에서 해외 출장을 앞두고 있다는 한 시각장애인의 소감을 담았는데요. 한국의 1호 점자 여권을 갖게 됐다는 느낌. 마치 성인이 되면서 받았던 주민등록증을 가진 듯한 설렘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